오늘은 이제 구대왕 아마샤의 치세를 기록하고 있는 25장입니다. 그의 모든 치세는 2절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아버지 요아스의 인생을 그대로 복사하였다. 각각의 사건들은 다르지만 전반기에는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을 따랐으나 후반기에는 또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악행을 하여서 아버지가 반정의 반란에 의해서 죽었던 것처럼 그리고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마감하였는데 그 아들 아마샤 역시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었으나 전반기에는 선하였고 하반기에는 악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였을 때의 그 실예를 두세 가지 들고 있고 어떻게 악했는가를 또 실예를 들고 있고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 의미만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본다면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 여기까지 전반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후반기 평가다. 이렇게 한 절로 평가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단어의 뜻은 곧게 행하였다. 옳게 행하였다. 말씀을 향하여서 말씀 위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갔다. 선한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뒤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 실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이 확립되자 아버지의 시혜범들을 이제 처단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의 시혜범들을 처단한다면 그 아들로서는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왕권이 확립되어서 할 수 있을 그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제 그 정도의 권력이 강화되어서 시행했을 터인데 그 와중에도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왕의 권력으로 그 가족들 몰살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도 말씀을 따랐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비롯해서 성경에서는 연좌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연좌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주변의 사람들 본 적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남아 있었죠. 아직도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만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지 아버지가 죄가 있다고 아들을 죽이지 않고 아들이 죄가 있다고 아버지를 죽이지 않는다. 연좌제를 금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 칭찬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간 실예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데 군사를 계수합니다. 군사를 계수하였더니 5절에 30만 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역대기나 열왕기 기록을 보게 되면 선대 왕들 때에 아사 왕 때는 병력의 수가 58만 명이었고 여호사밧 왕 때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30만 명으로 정벌하려니 사실은 뭐 정벌이 아니라 방어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숫자로 추산이 됩니다. 이상은 큰데 현실은 부족하고 초라하고 그 꿈과 현실의 갭을 메우고자 지어낸 꾀가 아무래도 스스로는 안 되니 힘을 보강해야겠는데 여기서 시도한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이 용병이라 함은 이 돈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라서 사실 어느 나라의 정규군 병력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포병이었었는데요. 한번 전술훈련 하면서 이제 전시 상황 대치해서 이 특공대원들은 북한군 복장을 하고 그 대고 부대를 지키는데 저희 부대는 한 시간 만에 뚫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특수부대하고도 일반 병사하고도 상대가 안 되는데 용병들의 이 실력은 보통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용병들은 돈을 받고 전쟁에 임할 뿐 아니라 플러스 전리품까지 가져가게 되어 있어서 그 용병이 목숨값으로 받는 돈도 크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것이 전리품에 대한 권리까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용병을 고용해서 출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을 하십니다.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니하고 용병을 의지하였다.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안 가신다. 하니 즉시 회개하고 용병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이 용병을 고용한 그 대가는 아주 참혹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분노해서 나가서 싸우는 중에 그들은 돌아가면서 유다 백성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약탈하고 그렇게 해서 큰 피해를 주었었다. 만약에 그래도 후회하고 돌려보냈으니 그렇지 돌려보내지 않았더라면 더 큰 화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에서 아마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신앙에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에서 돌아서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의 생각들은 이 각 부족이나 나라들 간의 싸움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 간의 전쟁이다. 이제 이런 문화적인 전제를 깔고 있었죠. 완전히 멸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복하고 나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상, 즉 우상이죠. 신상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보고 또 보고 자랑하다가 거기에 숭배하게 되었다. 그 우상에 절을 하면서 여호와 신앙에서 처음에는 같이 섬기다가 나중엔 여호와 신앙에서 돌아서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예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리품 에돔 우상을 자랑하다가 그 전리품 에돔 우상의 숭배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 승리가 자기의 전략과 지혜와 자신이 잘해서 승리한 줄 알고 교만해서 북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성경을 보게 되면 나와 대면하자. 이건 만나서 협상하자가 아니라 대면하자. 그러면 나와 전쟁하자.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징계하시는데 왕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힌 겁니다. 그러니 남은 군사들이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물밀듯이 밀려와서 왕을 포로로 잡은 채 밀려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왕궁 성전에 있는 보물들 다 협상해서 가져가고 풀어놔 준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고요. 백성들은 분노하게 되었고 왕권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신하들도 백성들도 이제 그를 버리게 된 것이고 그래야 반란이 일어나서 그는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 말 위에 시체가 얹혀진 채로 돌아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아주 요약해서 전반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 그러나 후반기에는 온전하지 못한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몇 가지 실례로 그렇게 그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할 교훈점들을 몇 가지 찾아봅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력 병력에 부족한 것을 세상 방식으로 메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책망받았던 것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용병을 고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 성경의 방법을 구하고 따르기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성공지상주의에 함께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부족할수록 모자랄수록 더욱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성경의 원칙을 붙들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편 20편 7편의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앞대의 몇 대의 비극적인 모습,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에서 출발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평가받으나 그의 지세, 그의 자자손손의 권력,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북부왕조 아합 가문과 손을 잡았다가 자손들 때의 멸문지화의 위기를 자초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용병을 고용했다가 비록 혼나고 회개하여서 돌려보냈지만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와 손잡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간관계 또 세상 살아가는 데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행하는 자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 훈련을 하는데 그 다락방에, 이전 교회 얘기입니다만, 그 다락방에 정말 함께 친하게 지내던 분이 알고 보니까 이단에 관련되어 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제적을 하고, 근데 문제는 엘리베이터에서 맨날 만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족같이 지내고 있는데 성경의 원칙,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마라. 인사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 많은 검명을 거쳤지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섰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시아가 그렇게 여호와의 신앙에서 돌아서서 우상 숭배와 악한 길로 들어선 것은 바로 그가 성공했을 때였습니다. 그 전쟁, 그 승리가 자신의 치하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그리고 이제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군사력이 상대가 안 되는데도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이런 일, 특별히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그런 우상을 자랑하다가 자기가 섬기게 되는 그런 귀신에 완전히 노예가 되는 그런 그리하여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공할 때, 일이 형통할 때, 잘 되어갈 때 더욱 겸손하고, 이것이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또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으로 새벽 강단 마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아마시아의 인생,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전반기 성공적이었으나 그 성공으로 인하여서 후반기 악행 걸어간 길 따르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일평생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 진실하게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